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다음 달 말 이전에 그동안 중단됐던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 핵 협상 수석 대표인 알리 바기리 카니 외교부 정무차관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11월 말 이전에 협상을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며 정확한 날짜는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JCPOA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 나라가 지난 2015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불공정하다면서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우라늄 농축 등 핵 관련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이 초기 핵 합의 내용을 준수할 의지가 있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면 핵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경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란의 핵 협상 재개 발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여러 차례 강조했던 미국은 다시 협상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이란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핵 단계를 밟아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창문이 계속 열려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해왔다며 이란이 오스트리아 빈에 복귀에 선의를 갖고 빠르게 협상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8월 아프간 내 미군 철수와 관련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프간 철수와 관련한 계획과 이행 부문에 초점을 맞춘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아프간 내 저항 세력인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아프간 전역을 재장악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항공편을 통해 급박하게 12만 4천여 명의 민간인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철수 시한 종료 이후에도 아프간 내 미군 활동에 협력한 수천여 명의 아프간 주민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비판이 고조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의 대피 지원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도 있다며 미국이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을 맞이할 것을 대비해 이 같은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다른 방식을 취하거나 특정 선택지를 먼저 취했어야 하는지 또는 보다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돌이켜보고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프간 친구들과 우방들, 국무부에서 일할 미래 직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직면할 경우 우리가 배운 경험들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의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등에 의한 잇따른 학생 납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지난 2014년 276명의 소녀를 납치한 이래 어린 학생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도 아부자에서 안전한 교육을 주제로 행한 연설에서 보코하람 사건 이후 아프리카 북부 전역에서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북부와 중앙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이 학교를 표적으로 한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천여 명이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1200만 어린이들이 공포에 질려 등교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특히 여자 어린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학교를 빨리 그만둔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 교혼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동인권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나이지리아 여성 44%가 18세 생일을 맞기 전에 결혼한다며 세계 최고 조기혼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유럽 국가 슬로베니아 보건부 장관은 어제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악몽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네즈 포크루카 장관은 현재 슬로베니아 내 병실은 지난 1월 이후 꽉 찬 상태라며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3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봉쇄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항상 도발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제보건과 사이버 안보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다자 외교를 강화하는 미국 외교의 미래 구상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서쪽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11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역설은 근거가 없고 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와 구별되는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선 적어도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도의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서 거부를 하다가 종전선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인데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만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했다며 선결 조건은 미한연합훈련 폐지, 북한의 광물질 수출과 석유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폐지 등과 같은 선결 조건 없이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중을 140kg에서 20kg가량 감량했으며 건강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인공지능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추적해왔으며 얼굴 피부 트러블 여부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초해상도 영상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70일간 공개 활동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김 위원장이 당 회의장 배경에서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없애고 내부적으로 김정은 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5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데 대해선 위상에 걸맞는 공식 지책이 부여된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 총괄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부부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총 34회로 지난해 17회와 비교해 급증했고 대남, 대미 활동을 관장하는 동시에 비공개 지방 방문을 통해 민생 동향을 파악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 발생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백신 지원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코백스 백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면서 백신 지원과 관련해 남북한 백신 지원도 협의가 없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올해 북중 무역액이 9월까지 1억 8,500여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9월 교역량도 2019년 동기 대비 29%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경제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례로 북한 중앙은행이 용지와 특수잉크 수입 중단으로 화폐 인쇄까지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필수약품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대외교역 확대를 시도하며 경제 숨통 트이기를 모색하는 중으로 지난 7월 이후 선박편을 통한 인도 물자 반입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의료 방역 물자 반입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고 나락 한 톨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항상 도발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27일 블룸버그 TV를 통해 공개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그 이유는 북한이 매우 잘 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이 군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배치했으며 서울도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잔인하고 사악하며 난폭하고 매우 공격적이며 한 개인이 이끌고 있고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이나 다른 것으로 항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매우 면밀히 주시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 역량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수준의 노력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충돌을 원치 않고 억제를 원한다며 하지만 억제력이 무너진다면 한국에 대한 조약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1953년 이후 억제가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제보건과 사이버 안보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다자 외교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국가안보의 중요한 분야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쌓을 것이라며 특히 기후와 세계보건, 사이버 안보와 신흥기술, 경제, 다자 외교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First, we will build our capacity and expertise in the areas that will be critical to our national security in the years ahead.
블링컨 장관은 27일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주제로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것들은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 안보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들에 초점을 맞춘 미국 외교 정책의 상당한 방향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분야들에 대한 노력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핵심이 될 것이고 전략적 경쟁국과의 관여에서도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미국 외교가 사이버 안보와 신흥 기술 부문에 집중해야 할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We have a major stake in shaping the digital revolution that's happening around us. And making sure that it serves our people.
미국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을 형성하는 데 큰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또 이 같은 디지털 혁명이 미국인들에게 봉사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도 큰 이해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인들과 미국의 네트워크, 회사, 중요 사회 기반 시설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고 인터넷이 퇴행의 도구가 아닌 경제 성장을 위한 변혁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작동하고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며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최근 공개된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의 신설과 필수 기술과 신흥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직 임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By taking these steps, we'll be better able to make sur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world's innovation leader and standard.
그러면서 이 같은 새 부서 신설과 특사 임명 등을 통해 미국이 세계의 혁신 지도자이자 표준을 만드는 나라라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 외교의 광범위한 현대화 노력의 한 요소로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정책, 조직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했으며 그 결과로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서는 상원 인준을 받은 대사급 인사가 이끌게 되며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와 국제 디지털 정책 그리고 디지털 자유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다자 외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기구 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If we're not engaged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n we leave a void likely to be filled by others who may not share our values.
만약 미국이 국제 기구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아무도 나서지 않음으로써 집단 행동을 통한 혜택을 낭비할 수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외교관들이 협상장에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전문성과 기술,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취성과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밖에 다양하고 역동적인 인력 구축에 나서고 분석 기능을 현대화하며 대면 외교와 공공 외교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 등을 외교 현대화의 요소로 소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행사 폐막식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즉 2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양자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현안 등을 두루 논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회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양측이 역내 모든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모든 당사국이 긴장 고조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핵 전력을 대거 확충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핵 현대화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대응 조치들이 이어지면 북한이 받는 비핵화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이 27일 주최한 웨비나 중국의 핵 현대화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 전력을 대거 증강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미국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펜실베니아 대학의 피오나 커닝햄 교수는 중국이 핵 현대화를 통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운반 수단을 다양화하며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China's assessment of how much damage is going to be enough to deter the United States is changing and is increasing. In light of the deteriorating political relationship,
교수는 중국은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큰 타격을 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양국의 악화되는 정치적 관계를 감안했을 때 10년 전엔 핵무기 몇 개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 국장은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상당히 개발했으며 핵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통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핵 개발을 추진하는 동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느끼는 취약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at the core is to preserve retaliatory strike capabilities. They're really concerned or apparently really concerned. That the U.S. can.
크리스텐슨 국장은 중국 핵전력 확대의 핵심 동기는 보복 타격 능력 보존에 있다며 중국은 미국 등 적국이 중국의 보복 능력을 무력화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오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 선임 연구원도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중국이 느끼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I very much agree that many of China's new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s appear to be driven by China's perceived threat about.
자오 연구원은 중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대해 중국이 느끼는 위협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 능력을 군사력으로 직접 전환시킬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8월 보도에서 중국이 올해 들어 핵무기 관련 투자를 작년의 4배인 172억 위안, 미화 26억 9천만 달러로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미국 과학자연맹을 인용해 중국이 대규모 핵미사일 경납고 건설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롭게 건설 중인 경납고는 230개로 기존에 운영하던 20개보다 10배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에 나섰던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 전력 확대가 북한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VOA의 질문에 간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급격하고 포괄적인 핵 현대화와 미국이 대응 능력 개발에 나설 가능성으로 인해 북한이 핵 증강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도 미래 군사 능력을 고안할 때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구분하는데 덜 관심을 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셈법과 관련해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믿고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분명한 전략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같은 더 급한 문제들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조율하고 협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센 국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핵현대화가 북한 비핵화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군사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중국이 사거리 4,000km와 1,000km인 둥펑 26과 둥펑 21 탄도미사일, 폭격기 등 역내 국가들을 겨냥한 핵 현대화에 적극 나서면 미국도 역내 핵 배치를 보다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 미군 계획과 작전을 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이나 재래식 임무와 핵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양용 전투기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이 자국의 핵 전력의 필요성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크리스텐센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커닝햄 교수는 토론회에서 중국의 핵 전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과 함께 재래식 전력에 계속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he US and its allies should do in dealing with Chinese nuclear modernization and China's just in general the challenges they face in the region.
커닝햄 교수는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가 중국을 억제하고 동맹들에게도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핵 갈등을 가정하는 것과 별도로 재래식 전력은 더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과 향후 군축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 작업으로 관계 악화와 상관없이 계속 핵무기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도 핵을 비롯한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근본적으로 미중 간 정치적, 사상적 대결로 인해 중국이 느끼는 위협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Political efforts have to be made by the two sides national leaders.
자오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합의하는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미국 정부가 현재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중국의 핵 전력 증강에 대비해 종합적인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sort of more of an effort to sort of integrate these things into a grand strategy that tries to bring in other elements of national
크리스텐센 국장은 미국의 모든 국가적 힘과 능력을 아우르는 큰 틀의 전략을 세워 중국의 행동에 계속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상황을 조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핵탄두 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미 국방부는 최근 자료에서 중국이 200기 이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올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수를 350기로 분석했고 미국은 5,8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00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 금융기관들이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의 제재와 국제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1일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북한의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25년간 발생한 수백 건의 종교 박해 중 97%가 북한 관리들의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가해자 정보와 책임 규명 노력을 북한에 알려 앞으로의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민단체인 코리아 퓨처, 한국명 한미래는 미국에서 국제 종교 자유의 날로 기념하는 27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가 계속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던 이 단체는 이날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실태란 제목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가 기독교와 무속신앙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종교와 신앙 관련 피해자 244명과 가해자 141명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1987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총 456건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종교 탄압으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종교 행위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경 등 종교 물품 소지 37건, 중국 내 종교 활동 23건, 정부원의 제보 등으로 체포된 사례 10건 순으로 나타났고 전도 행위로 체포된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종교별로는 무속신앙 피해 사례가 150건, 기독교 91건 순이었습니다. 또 연도별로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19년에 22건으로 나타나는 등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엔 조사 대상 탈북민들 가운데 10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이뤄진 점, 또 이들 가운데 66%가 2017년 이후 탈북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단체의 유수연 공동디렉터는 이날 화상토론회에서 이런 종교자유 탄압에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 검찰소, 조선노동당 등 북한 내 모든 권력기관들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violations were only made possible by the active mobilization of organs of the North Korean state.
보고서는 북한 내 기독교인과 무속신앙 신도들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 반인륜적 대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 국제 원칙에 반하는 강제 송환, 생명권 침해, 성범죄 사례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이런 조직적인 탄압 정책과 형태는 세계 인권 선언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모든 인간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증거 수집 활동의 목표는 직접적인 종교 자유 탄압 가해자뿐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지휘, 계획, 묵인한 개인들에 대한 책임 규명 전략을 지원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강혜주 공동디렉터는 화상토론회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후원기관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기술개발단체에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해 관련 정보를 북한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e believe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grant-making organizations should support civil society.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가해자 책임규명 정보와 향후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대북정보 유입을 통해 자세하고 일관성 있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리아 퓨처 한미래는 이런 정보에 직접적인 종교자유 탄압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계획하고 동의한 자, 구금시설에서 이런 인권 침해를 가능하도록 한 책임자와 이를 방치한 자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추가 인권 범죄를 막고 잠재적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상습적인 가해자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피해자와 가족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더 많은 목격자와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문서화하고 이를 외부 단체들에 전달해 기록 보존을 장려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장 이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유엔과 각국 정부들, 시민사회단체, 법조인들이 협력해 북한의 가해기관, 판례, 향후 재판과 법적 규명에 사용될 증거들을 논의해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매우 심각하게 고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그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자국 내 탈북민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중국과 흥미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7월에도 UN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UN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와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의 관할권이 중국까지 미칠 수 있느냐는 의문과 관련해 2016년 특별보고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며 자신은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자신의 관할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의 고립이 예전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북한 정권 내 강경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조금 할 정도로만 국경을 열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대내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에서 이미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건재한 북한의 억압과 폭력 체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하지만 이는 정권이 완전히 허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즉각적인 정치적인 탄압과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이라고 퀸타나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유엔이 인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관련 조약을 맺으면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UN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명된 퀸타나 보고관은 내년 상반기 6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물러나며 인권이사회는 내년 6월 정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캐나다 인권단체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탈북 여성과 자녀 등 다섯 가족의 재정착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착 선택지가 제한된 탈북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인권단체 한보이스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탈북 난민을 위한 첫 민간 지원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며 정부의 행정적 지원 속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 난민 다섯 가족을 2년 안에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보이스의 션정 대표는 26일 BOA에 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가 탈북 난민들의 영구적인 정착 통로가 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탈북 난민들에게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two things. The first is ensuring that Canada is a permanent pathway in the future.
정 대표는 이 프로그램 개시로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최초 국가이자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자국민으로 바로 인정해 난민 절차 없이 수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위한 민간 지원 프로그램은 1979년 캐나다가 베트남에 들어선 공산 정권을 피해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난 난민들, 이른바 베트남 보트 피플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해외 난민들의 캐나다 재정착에 직접 관여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신앙공동체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난민 후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보이스는 보도자료에서 권위주의 북한 정권의 가혹한 잔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5,000km에 달하는 고된 여정을 겪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취약한 대상인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의 캐나다 입국과 재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입국을 위해 우선 한보이스가 태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탈북 지원단체들과 협력해 캐나다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민들을 찾은 뒤 캐나다 당국의 신원 확인 절차, 캐나다 내 공동 후원자 모집 등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어 한보이스와 공동 후원자들은 탈북 난민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한 뒤 12개월까지 자립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후원자들은 탈북 난민들의 공항 도착에서부터 식비와 주택 임대, 통역, 교육, 교통, 의료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정 대표는 캐나다가 다문화주의와 새로운 사람들을 반기는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다며 탈북민들은 북한인이 아니라 새로운 캐나다인으로서 오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Canada has a rich history of multiculturalism and of welcoming.
아울러 캐나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성폭력 등 다양한 상처를 당한 탈북 여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지역사회 역시 이런 난민들을 지원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으로 13년 전 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망명한 샘 김 씨는 26일 BOA에 탈북 난민을 위한 첫 민간 지원 시범 프로그램이 해외 탈북민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n I first landed in Canada, I realized this is a country of immigrants.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이민자의 국가란 것을 깨달았고 다양한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인 김 씨는 캐나다에서 꿈을 이뤄나가는 자신이 행운아란 생각을 한다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그런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보이스는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캐나다 정착에 관심이 있다면 이 단체 홈페이지 한보이스.ca를 방문해 이메일로 문의해 도움을 받거나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도착한 뒤 캐나다 대사관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에 탈북 난민 수용에 관한 구체적 논평을 요청했지만 26일 오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민 2천여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이주한 위장 탈북민으로 드러나자 대부분 한국으로 추방했으며 지금은 100여 명 이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소확철을 맞아 농작물 생산 극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 작황이 예년보다 적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연일 농작물 생산 증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잃기 마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알 한 알에 나달이 모여 1kg이 되고 1톤이 돼 쌀톡을 가득 채운다며 쌀 한 알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독려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의 곡물 손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은 매년 수확을 앞두고 태풍과 폭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지만 지난해에는 장기화한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최악의 자연재해라는 삼중고 속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가뭄과 폭염에 이어 홍수 피해를 겪었고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지역에 집중된 장마는 쌀 작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추수기간인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 전역에 저온주의경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서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거지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내리는 서리는 벼 이삭을 부러뜨리고 급격히 마르게 해 곡물 수확량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북한의 작황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말까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던 북한의 5개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평양 가운데 황해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기상상태와 강수량 부족 등으로 상황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농작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상 측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홍수와 태풍 피해는 적었지만 농자재 부족과 외부 지원이 막힌 상황은 여전하다며 농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매년 농작물 생산량이 수요보다 적은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분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자와 비닐, 비료 등 농사에 투입되는 물자는 외부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자재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게 소바주 전 소장의 설명입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의 식량 생산성이 근본적으로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농지 부족 등 취약한 농업 생산 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에서 농지 면적은 전체 20%에 불과하며 과거 외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수입한 농기계들도 노후화했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올해 수확량보다 우려되는 것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확 전망과 관련해 좋은 신호는 지난해보다 자연재해 피해가 적었다는 것이고 나쁜 신호는 여전히 비료 등 외부 지원이 예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친 것이지만 더 큰 우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식량 분배의 주요 수단인 시장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특히 배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이 큰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설령 올해 수확량이 예년과 비슷하더라도 누적된 식량 부족 현상으로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고 지난 여름 북한이 이례적으로 전시 비축미를 푼 것도 곡물 부족 현상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국제식량안보평가 2021년에서 2031년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인구 2,590만 명 가운데 63%인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100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농무부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이라크와 이란 등과 함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33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86만 톤으로 추정하면서 석 달치 식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AO는 북한이 수입이나 식량 조언 등으로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8월에서 10월 사이 북한 주민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적극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취약한 북한이 정상국가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오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이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 관련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관계자 등 약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도 COP26 공식 플랫폼 행사에 대표단 등록을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관심 주제에 대해 역량 구축, 기후, 금융, 적응, 회복력, 재난 위험, 축소, 손실 피해, 대양, 과학 연구 등을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1994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고 2005년 4월 교토의정서,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도 가입했습니다. 2017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COP25에는 국토환경보호성 국장급이 대표로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외무성은 지난해 12월 외면할 수 없는 기후변화 문제라는 논평에서 모든 나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기후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국제적인 협력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월 초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재해성 기상현상이 우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위험이 닥쳐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뭄과 홍수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중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근래에 홍수와 가뭄 등을 겪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Korea is especially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They've been experiencing a lot of flooding and a lot of droughts in recent years that may make them quite sensitive to it.
토콜라 부소장은 북한이 산림복구 관련 국제회의나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는 관여하는 편이라며 이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의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한 북한의 취약성은 자주 지적돼 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정보 판단서에서 북한 등 11개 나라를 기후변화 대응 취약 우려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특히 북한에 대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과 자원관리가 홍수와 가뭄에 대응할 능력을 약화시키고 만성적 식량 부족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중첩되는 위기, 안보, 안정과 기후변화라는 제목의 민간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략위기협회 캐서린 딜 선임연구원은 앞서 BOA에 기후변화가 식량난 등 북한의 고질적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권과 사회의 불안정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데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공동현안과 관련해 외부 세계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상국가의 면모를 내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wants to show itself as a normalized country. I think that they're trying to normalize their regime.
기후변화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세계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북한은 이 문제가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세계 130위, 국가별 배출량은 67위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국제기구들의 대북 지원 사업들도 대부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일부 사업들은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북한의 지원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매달 대북 식량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개하던 북한 국가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낸 건 지난 2020년 1월입니다. 보고서에는 평양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북한에서 펼친 영양 지원 활동과 평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 수혜 주민 수와 북한의 식량 사정 변화, 또 외부의 지원 현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기구 직원들을 모두 철수하면서 보고서 발간이 1년 9개월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모두 철수하고 현장 방문 등 북한 내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WFP 대변인실은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의 인도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지원 물자는 화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30개 결핵 고위험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이고 말라리아, 어린이 종합 백신을 지원하는 유니세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몇 주 동안 어린이 영양실조와 결핵치료관련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확인했지만 전례 없는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지원 공백을 메우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렌 슐레인 유니세프 서울연락사무소장은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니세프가 북한의 보건과 영양, 식수와 위생 등 여러 측면에서 진전을 이끌어왔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측은 앞서 VOA에 그동안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10월 소아마비 백신 재고가 바닥났고 3분기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전년 대비 97.3%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결핵치료제와 진단장비가 부족하고 치료가 까다로운 다재내성 결핵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진해성 결핵치료는 여러 가지 약을 혼합해 사용하는데 한두 가지 약이 떨어지면 치료 효과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북한에서 20년 동안 결핵치료 사업을 펼쳤던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26일 VOA에 북중 국경이 재개방되면 국제기구와 지원단체들이 신속히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후퇴한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 상황을 복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폭우와 홍수, 태풍의 영향을 받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복구 지원도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장기화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전염병 유입을 막겠다며 수해 복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수해 복구 지원 의사에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고 올해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들 기구는 북한의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의 대북 지원 사업이 중단된 것은 단지 신종 코로나 여파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벌이는 대북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센서스는 지난 2008년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유엔 인구기금은 10년 만에 북한 당국과 인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유엔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고 이 같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 센서스는 6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4만 명의 조사 요원이 동원돼 진행됩니다. 지난 1993년과 2008년 인구 센서스 모두 유엔 인구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의 북한 내 작황조사도 7년 넘게 중단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북한 현지에서 작황과 식량 안보 조사를 벌일 수 있지만 북한이 요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시작된 북한 작황조사는 FAO와 WFP가 조사단을 북한으로 파견해 작황 실태와 식량 안보를 파악하는 주요 정리 사업입니다. 2000년대에 내체라나 방북조사가 중단됐었지만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한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노 전 대통령이 복잡한 유산을 남겼지만 그의 임기 동안 한국의 민주적 전통이 강화됐고 UN에 가입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큰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70년 이상 미한 동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다자기구 강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이라는 공유된 약속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86년 10월 28일 자유의 여신상 제막식이 열립니다.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친목을 기념하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국민들의 모금 운동으로 증정됐으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습니다. 1875년 당시 제작 책임을 맡은 조각가 바르톨디는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우애를 상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동상을 제작하고 미국에서는 동상을 올려놓을 받침대와 동상 조립을 맡는 공동작업의 형태로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작업기간 중 자금난에 봉착해 연극, 전시회, 경매, 복권 판매 등을 통해서 제작 자금을 마련했고 1885년에서야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받침대를 세우기 위해 벌인 모금 운동이 성과를 보지 못해 받침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1년 후인 1886년 10월 28일, 1년간의 조립 끝에 받침대를 포함한 전체 높이 92m, 여신상의 높이 46m의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항 리버티 섬에 제막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손은 횃불을, 왼손에는 미국 독립기념일의 날짜가 적힌 독립선언서 석판을 들고 있습니다. 1955년 10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납니다.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0%에 윈도우라는 운용체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컴퓨터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고교 재학 중 대도시 시애틀의 교통 신호 체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절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1975년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1986년 회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한 빌 게이츠는 31살의 나이에 역사상 가장 어린 억만장자가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에이 방송은 오는 10월 31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